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부터 견고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왜 떠났는가? 두려워서 떠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그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온 인류가 다 타락을 해서 여호와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죠. 또 신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변질이 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변질되기 시작을 했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우상업자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일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갑자기 빛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무서워서 안 떠나는 것도 그렇고 떠나기도 그렇고 그때 당시는 치안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비 집을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의논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으면은 이 고향 땅을 떠나지 않으면은 꼭 죽을 것 같은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주동자가 되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한 거죠. 아버지 데라가 가자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나서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근데 하란에서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맨 변방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가면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일가 친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오랫동안 머무는 중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죠. 아브라함이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 영광스러운 신, 그 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얼른 모든 걸 다 챙겨서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린 신앙일 경우에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당장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찾아왔을 때 미련 없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흉년이 없는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아내 때문에 아내의 얼굴이 이뻤습니다. 우리 정동호 군사님처럼 이렇게 그래서 아내라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누이라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내를 팔아넘기는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직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려면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결혼을 하는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를 이어가는 그것이 결혼의 목적입니까? 목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큰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보통 세상의 개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이시고, 목회의 목적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목적도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그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성공을 해도, 평범한 삶을 살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죠. 성공을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일하는 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죠. 평범한 삶을 살아도 목적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세상적인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기적 후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장정을 제외하고 아내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이분들을 다 합치면은 그때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한 명, 두 명 이 정도 낳지만 그때는 한 네 명, 다섯 명.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정이 다 또 부모님도 모시고 부모님 그 자리에 와서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침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한 3만 명 그 이상 훨씬 더 넘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먹고 배불리기 위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우리들의 배를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을, 이 예수님과 같은 분을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적까지 행하시면 로마가 꼼짝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몰려든 것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의 떡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떡을 주셨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떡을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연관되는 말씀을 주셨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6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떠나가고 있을 때에 남아있던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갈 거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12명의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선생님을 잘 선택을 했구나. 3년간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관 자리 하나씩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죠. 당신이 왕이 되시면 이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왕이 되실 줄 예상을 하고 손을 미리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다 불같이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분위기가 이런 때였습니다.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잘 규합만 하기만 하면 큰 세력을 이룰 것이고 게다가 기적까지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불러들이면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목적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이분은 우리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반드시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말씀만 조금 잘하시면은 더 사람들을 규합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감정을 좀 막 자극을 시키는 그런 말씀도 좀 하시고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연설도 좀 하시면은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분위기만 망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에 관한 말씀만 자꾸 하신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가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손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였다면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 흔히 알면서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군중들이 원하는 대답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그들은 다 예수님을 지지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모든 내용이 비슷비슷한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면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다. 도무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시대를 읽지 못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안타까웠죠.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실까? 그럴 때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신 너희도 갈 거냐 물어보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잡았었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든지 떠나가든지 상관이 없이 그의 목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의 목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제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배반할 마음을 품습니다. 가룟 유다죠. 7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유다는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억지로 왕을 삶으려고 할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마는 다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붙잡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엉뚱한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유대를 로마로부터 충분히 해방시키실 수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나도 이제 독립을 하면은 그 나라의 재무부 장관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열두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의 직책은 바로 회계였죠. 회계 역할을 했었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래야 산다.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확고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들의 스승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죠. 그분은 내 인생의 목적이지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 그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은 다른 것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한 것도 복이고 재물을 얻는 것도 복이고 장수하는 것도 복이고 독립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 모든 복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큰 복이 뭡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것, 이것이 제일 큰 복이죠.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좀 가시밭길이면 어떻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어떻고, 좀 허름한 옷을 입고 가면 어떻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면 어떻고, 골짜기를 걸어가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내 목적은 예수님이고, 내가 입원을 해 있어도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복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은 사실은 이때 아프죠. 이게 아닌데 정작 내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제자들 12명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을 하죠. 스클리조마이, 예,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녁을 못 먹었다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는 것,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육신이 먹을 양식을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그 말씀이고, 그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너희들이 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서 먹여서 살려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이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을 보니까 가슴이 그렇게 아프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먹여라 먹여라, 이 속에는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먹여서 구원시켜라 그 말씀인 것이죠. 이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이 땅 위에서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꼭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사람들에게 칭찬만 듣고 세상적으로 성공만 해야 한다는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때때로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이미 정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나는 그분이 인도하는 어디든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함께 가시면은 이 길이 고속도로여도 따라갈 것이고 골짜기 길이여도 따라갈 것이고 이곳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어도 따라갈 것이고 배를 곱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을 따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듣고 싶을 때가 있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주님 승리하는 건 맞습니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서 분명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죠. 너희들도 갈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다 나를 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너희도 갈 거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안 떠납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고속도로에 있어도 골짜기에 있어도 저 주님 안 떠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서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아픔이 들어가 있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무엇인가 계속 나와야만 따릅니다. 혹시 우리들 속에도 주님의 손에서 무엇인가 계속 나와야만 따른다면은 떠나간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개념의 복이 계속해서 부어줘야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이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섰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가버리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파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언젠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기는 놈 위에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에게 딱 붙어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잠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밀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확신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물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믿다가 보면은 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분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그럽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은 때로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불속에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죠. 그래도 괜찮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또 저보고 가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곳에 있으라는 그곳은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초가 삼간도 괜찮고 궁궐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예수님만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인생이고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내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분명히 고백을 하시고 정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